이 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오니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사람이 가다할 수 없는 사람의 지식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지식과 그분께 대한 온전한 이해를 저희가 잘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섬기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분의 어떠하심 오니까 오늘도 저희 가운데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책을 쓰든지 책을 쓸 때는 그 저술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도 말할 것도 없이 그 책을 써나가는 의도와 목적이 있죠. 사도 요한은 자신이 요한 복음을 쓰게 된 그 의도와 저술 목적에 대해서 요한 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표적을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사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으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의 주인공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지요. 따라서 요한은 이 책의 주인공인 예수임을 우리에게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예수를 소개할 때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설명했느냐?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뜻과 의지와 생각을 말로 드러내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을 말씀으로 표현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분이심을 표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 그분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사역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저희 아버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해도, 그러나 비슷하게 설명은 할 수 있지만 제가 저희 아버지가 아니기에 제가 저희 아버님을 여러분들에게 완벽하게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한계를 갖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성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자신만 드러내신 것이 아니고 자신을 낳으신 영원적 출생을 통해 자신을 낳으신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시기도 하다 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다름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한 두 번째 이유는 성자의 창조 사역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2절 3절에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도 성자의 개입 없이 창조된 것이 피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런 사실은 창세기 1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성경을 읽어나갈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라고 말하니까 제가 음성으로 빛이 있으라 이렇게 음성으로 바랬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였더니 실제로 이 세상에 존재했다, 빛이 존재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때 누가 있었나요? 어떤 피조물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누가 들을 수 있는 대상이 있었나요?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이해하지 않아야 되고 사실은 창조사역은 성자를 통해서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이해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있었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는 언제든지 드러내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될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에는 어떤 한계도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권세는 절대적인 권세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에 품은 생각과 말과 또 의도를 말로 드러내는 것처럼 성부께서 말씀이신 성자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결국 요한은 이 로고스, 이 말씀이신 성자 예수께서 창조사에게 깊숙이 가담하시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소개했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지어진 것은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전체를 읽어보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전적으로 창조사에게 가담했다는 것을 나중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지요? 1장 26절에서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앞에 있어 왔던 모든 일은 그러면 성부만 했고 성자만 했고 성령만 했고 그 다음에 인간만 만들 때 성부, 성자, 성령이 개입되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러니까 뒤늦게 설명은 했지만 앞에 이어졌던 첫째 날부터 시작되어서 다섯째까지 지어졌던 모든 피조물도 결국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의논과 작정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1장 26절에서 확인해 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언급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여기 그는 바로 말씀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세상 만물이 말씀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존재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즉 말씀이신 성자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모든 만물은 로고스이신 말씀을 통해서 존재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래놓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생명과 빛, 빛과 생명 이것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께서 창조하신 창조사역을 통해서 나타나지요. 제일 첫째 날 원천적 빛을 창조했죠. 빛이 있으라라고 말할 때 그 빛은 물리적인 의미에서 빛이 아니었습니다. 해와 달과 그 다음에 별과 같은 이 하늘에 있는 광명체가 빛을 발했던 일은 몇째 날 이루어졌습니까? 넷째 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 동물과 사람이 지어져서 넷째 날 광명체, 즉 해와 달과 별빛이 비쳤기 때문에 생명이 탄생할 수 있고 또 이 생명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낸 것입니다.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이런 하늘의 광명체를 만들기 전에 첫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원천적인 빛을 창조했습니다. 왜 빛이 필요했는가? 그 당시 땅의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덮여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빛이 필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빛을 먼저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본문에는 그 안에 즉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말해서 생명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 그분 자신, 요한복음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이죠. 이 지구상에 100만 년 생존하는 어떤 무슨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생명체가 있나요? 글쎄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런 생물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100만 년을 산다 할지라도 만약에 죽는다면 그것은 찬 생명이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지구상에 이 우주 만물에 생명체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 생명체는 시간이 가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 생명체들은 궁극적 의미에서의 참된 생명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을 생물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그냥 우리가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러나 의학적으로 표현하면 사실은 죽어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제 하루에 나를 이미 밟으셨어요. 인생은 도미노 게임입니다. 그래서 넘어가다가 나중에는 마지막 카드 한 장이 넘어지는 바로 그날이 뭐 1월 20일이 될지 6월 7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바로 그날에 우리는 우리 생명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참된 생명은 우리에게는 없고 그 생명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었다. 따라서 우리가 참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아들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뭐 80, 90평생을 산다 할지라도 건강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죽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는데 참된 생명을 우리가 정말로 얻기 위해서는 그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야만 되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된 것은 단순히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어떤 한 지역적인 장소를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떠난 것이고 그래서 에베소서의 4장 18절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우리 인간의 실존적 상태를 그렇게 묘사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처럼 살아가는 인간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표현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특성을 깨닫게 되죠. 생명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에서 에베소 교인들이 거듭나기 전의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하면서 제일 먼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그때 행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활동한다고 해서 생명을 얻었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문자를 따랐고 마음의 육체 욕심을 따라 행했다. 그런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생명을 단순히 활동의 상태로 그리고 죽음을 무활동의 상태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진정한 생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가 본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상태가 바로 생명을 갖고 있는 상태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좋은 모범이 예수님이라고 제가 지난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말할 때 그 함께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뭐라 그랬죠? with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영어로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전지사인데 pros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무엇을 지향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향하여 있다 그런 뜻이에요. 성부는 성자는 성부와 함께 신성과 능력에 있어서 동등한 분입니다. 동등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성자가 성부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하는가 하면 그분을 지향하여 그분을 향하여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열망을 가지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움직임을 계속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참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신다면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피조물이 정말로 로고스이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정말 존재하게 되었다면 지음받은 존재는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되는데 인생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참된 생명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런 인간의 실존적 상태에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을 떠나버린 인생들을 하나님 그분 안으로 다시 모아들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대여섯 배까지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7번, 마가복음에는 4번, 누가복음에는 5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36번이나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요한서신 요한 1, 2, 3서에도 13번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23번 그래서 요한이 쓴 요한복음 그 다음에 공동서신이라 할 수 있는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 이걸 다 합하면 72번이나 되는 그런 수로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처럼 바로 이 생명이 누구에게 있지 않고 그 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과 동시에 이 아들에게 있는 생명을 가리켜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빛은 제가 앞서도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빛이 아닙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제일 첫 번째 날 빛이 있으라라고 말할 때 그 빛은 물리적인 빛이 아니죠. 그 물리적인 빛은 네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 빛이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생겨난 새와 물고기, 그 다음에 짐승과 사람에게 생명을 준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진정한 생명은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진정한 빛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빛을 단순히 물리적인 빛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5절에서 뭐라고 말하지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물리적인 빛이었다면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몰려갔다. 물러갔다. 이렇게 말해야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 빛을 물리적인 빛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과 어둠을 어떤 인격적 존재로 표현하는 그런 단어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빛이 무엇인가? 사실은 빛이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안 되겠고 빛은 누구신가라고 물어야 되겠죠. 빛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그분을 빛이라고 표현했고 36편 9절에서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나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복음을 쓴 요한이 요한 1서도 썼는데 요한 1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고 말했고 사도 야고보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 그분이 빛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빛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빛 하면 우리는 금방 알지요. 빛이 하는 역할, 기능,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말하면 어둠을 걷어내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나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게 빛이 하는 일이죠. 만약에 어떤 사물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어둠으로 다 뒤덮여 있어서 보는 자 입장에서 어떤 것도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사물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지만 없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눈에 보일 때야 인간은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어떤 무엇이 있어도 그것을 드러내 보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감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을 인식하고 보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데 이 빛이 어떤 일을 행하느냐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 잠재되어 있는 어떤 본질과 그 사물의 가치 그 실상 그 정체 이것을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내용들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비춰주셔야 우리는 우리 앞길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셔야 우리에 대한 진정한 지식을 가질 수 있고 또 상대에 대한 온전한 이해까지 우리는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추이는 일이 없으면 어떤 일도 가능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빛은 인간에게 가장 요긴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뭐 활동을 하든지 뭘 먹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려면 제일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은 이 빛이 비추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이 이 빛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깨닫지 못하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다, 따라잡다, 이해하다라는 이런 의미라는 사실에 기초해서 어떻게 번역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죄인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을 따르지 않는다, 안으려고 한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쉽게 말하면 빛 가운데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깨닫지 못하더라는 이 단어를 이겼다 혹은 정복하였다라는 뜻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번역이 되는가 하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가 아니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빛이 인간에게 비쳤는데 그 빛을 어둠이 인간이 이기지 못하더라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양자간 다 이해할 수 있겠는데 저는 두 번째 해석을 더 선호합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것은 빛은 누구라고요? 빛은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어둠은 무엇인가? 자, 빛이 인격적 존재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둠 역시도 물리적인 어둠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빛은 인격적인 존재로 이해하고 어둠은 물리적인 어둠으로 이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어둠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전체를 보시면 어둠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되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는 말씀을 어떻게 바꿀 수 있죠?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 속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빛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이기려고 했지만 이겨낼 수 없었다. 당해낼 수 없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중에 저는 그런 해석 제가 금시초문입니다. 과연 그런 해석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제기할 분이 있겠죠. 빛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 나타나지요? 빛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1장에 제일 먼저 나타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어둠 자체가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분리하셨는데 빛과 어둠을 분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그것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선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어둠 자체를 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리적 어둠 자체를 악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도 선한 창조 세계의 일부에 속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둡지 않으면 쉴 수 없어요. 어둠은 매우 중요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빛이 오기 전에 어둠이 필연적으로 앞서게 되는 것이고 어둠은 빛이 올 때까지는 계속 어둠의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어둠이 자기 스스로 밝아지는 법이 없어요. 어둠은 빛이 와야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둠을 유대인으로 이해된다 이렇게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어떤 측면에서 그러면 이 어둠을 유대인으로 이해되느냐? 아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빛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께서 오시기 전의 시대, 물론 그 전에도 선제에 계셨지만 성육신 하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옛 언약 시대에 있었습니다. 옛 언약 시대로서 구약 시대는 어둠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빛이신 예수님이 아직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옛 언약 시대를 어둠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6절에서 세례자 요한을 소개한 다음에 그가 빛에 대하여 증언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그는 빛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참된 빛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죠? 제일 먼저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의 죄는 무엇입니까? 유대인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죄는 어둠 안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자,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둠 가운데 지내는 일밖에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쉽게 예를 들면 정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해 줄 때까지는 우리가 달리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마치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유대인들의 죄는 어떤 죄냐면 이제 빛이 비쳤는데 이제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는데 이제 빛 그 자체이신 그분이 자신을 드러내었는데 여전히 어둠을 집착했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죄라고 말이죠. 물리적으로는 빛이 비치면 어둠은 길을 여는데 이 악독한 유대인들은 빛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열어주지 않고 오히려 빛을 제압하려고 덤벼들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이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타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했다. 예를 들어서 중간에 실명을 했다든지 아니면 무슨 백내장이나 이런 어떤 안질환을 알았다든지 하면 이것은 뭐 획기적인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인데 보게 된 거예요. 이건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 거죠? 새 창조. 예수께서 그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실 때 어떤 행동을 하시는가 하면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으로 만들어서 그 눈에 붙여주셨고 그 다음에 물가에 가서 못에 가서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나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로 그냥 보라 그러면 볼 수 있잖아요.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바르는 일들을 했을까요? 새 창조 사역을 보여주기 위함인데 창세기 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죠? 흙으로, 그죠? 인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퍼포먼스를 하신 것은 바로 인간을 창조했던 바로 그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것을 시위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의 무슨 동화처럼 우화처럼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읽어버리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은 좀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상당히 쉽게 복음을 접근할 수 있는 책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요한복음은 너무 깊어서 모든 신학자들이 평생 다 연구해도 다 깨달을 수 없고 보통 마지막 부분에 가서 요한이 쓴 서신서나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죠? 바리새인들의 반응,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세요. 왜 이 사람이 안식일날 이 일을 행했는가?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계속 그 눈 뜬 사람, 그 아버지를 못 살게 굴고, 그 다음에 실제로 눈이 뜬 사람을 또 불러가지고 취조신문을 하고 그러잖아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빛이 이미 왔는데 계속 어둠을 고집하고 집착하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어둠을 유대인이라고 먼저 표현한 것은 요한복음이 이런 내용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유대인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뒤쪽으로 이제 넘어가 보시면 빛과 어둠이 문자적 의미를 넘어서서 상징적이고 도덕적인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35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니라. 예. 여기 보니까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그랬죠, 그죠? 예. 자, 근데 제가 아까 소경을 고친 사건을 언급했는데 9장 4절로 한번 가보세요. 예수께서 흙을 빚어 그 흙을 빚어서 그 눈에 바르시는 사역을 하여서 그를 고치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했죠. 그렇죠. 이런 말씀하고 난 다음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자신의 이적이 단순히 불구를 고치는 의미에서의 이적이 아니라 자신이 세상에 참된 빛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행하신 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이렇게 이런저런 이적을 행했지만 빛으로서의 존재와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었지만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어둠에 그냥 늘 거하고 있었고 끝까지 빛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어둠은 빛이 도래하면 금방 사라져버리는 방식으로 그 빛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담고 요한복음을 곰곰하게 읽어보시면 상당히 많은 의미를 요한이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가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다락방에 빠져나가자 곧 밤이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것은 실상 그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빛의 자녀가 아닌 어둠의 자식이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인간의 실존적 상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시종일관 빛을 비추셨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본문 1장 5절에서 빛이 어둠에 비추되라는 이 말은 현재형이에요. 이거는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앞에 있는 동사 시제는 미완료 시제 이런 것들을 썼고 현재 시제를 쓰지 않다가 유독 여기에만 현재 시제를 썼습니다. 그럼 요한이 뭘 우리한테 말하고 싶으냐? 세상의 빛이요 사람들의 빛이신 하나님께서 이런 완악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빛을 비추시는 일을 단 한 번도 거두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런 완악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빛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말씀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시기 전부터 은혜론 로고스, 즉 성자의 개입이 이미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빛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던 것입니다. 지금도 아직은 어둠의 시대는 아닙니다. 빛의 시대입니다. 빛의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지요? 빛을 싫어하는 일, 그리고 어둠 속에 다니는 일을 조심해야 돼요. 어둠에 붙잡히는 일을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있지 않을 때, 아무도 간섭하지 않을 때, 내 영혼의 움직임과 생각을 아무도 캐치해내지 못할 그때라도 빛은 여전히 비추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어둠에 붙잡히기보다 빛을 따라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둠이 여러분을 삼킬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에는 요한복음의 서론의 하나의 다른 주제, 두 번째 주제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주제의 주인공은 세례자 요한이에요. 우리가 보통 세례 요한 이렇게 표현하지요.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세례자 요한이라고 표현해야 맞을 것입니다. 세례를 베푸는, 회개 세례를 베푼 세례자 요한이라고 표현한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근데 로고스이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하다가 왜 느닷없이 세례 요한을 들먹이느냐?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이유는 세례요한이 와서 그 회개 사역을 행했을 때 정말 인기가 좋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요단 강가로 나아갔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베푼 회개 세례가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구약에 능통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을 또 읽어보시면 에베소에 있었던 제자들도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만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또 일단의 어떤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당시 세례요한에 대한 관심이 이처럼 높았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서 여기서 세례요한을 언급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의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야말로 세례요한을 경계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에게 마음이 가 있었던 사람을 다 주님께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세례요한을 지금 여기서 갑자기 언급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세례요한을 언급하느냐? 세례요한을 언급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에 종을 울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마지막 그 성화주자, 올림픽 때 마지막 성화주자가 메인스타디움을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성화를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경기가 시작이 실제로 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세례요한의 출현과 그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격적 복음 전파 사역이 시작될 것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간 복음이라고 말하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을 읽어보시면 한결같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언급할 때 세례요한의 사역을 먼저 소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설교를 할 때도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다음에 이것을 복음의 시작의 한 부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가로 유다가 목매어 죽고 난 다음에 골이 난 사도의 한 사람의 자리를, 그 골이 생긴 사도의 수를 채우기 위한 후보 기준을 언급할 때 뭐라고 언급했는가 하면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리어 가신 날까지 이렇게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로부터 주께서 승천하신 날까지, 따라서 요한의 세례는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어떤 사건이라는 것을 사도들이 이미 다 증거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그 내용을 여기다가 적어 놓은 것이죠. 특별히 왜 이 내용을 언급했느냐? 그것은 선지자 예언의 성취였기 때문이죠. 말라기 3장 1절 2절에 내 사자, 내 언약의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말했는데 여호와의 사자, 언약의 사자는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말라기 이제 4장 5절에 보시면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2절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이제 돌아오는데 변화산에서 돌아오는 길에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라고 질문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세 제자들의 질문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엘리야가 과연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야는 누구냐? 엘리야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세례 요한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토롯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약대 토롯을 입고 지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세례 요한은 군주가 도착하기 전에 그 장애물을 다 제거하고 군주가 도착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놓는 것처럼 바로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본문은 이런 면에서 세례 요한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와야 되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먼저 와야 됩니다. 세례요한이 와야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수 있어요. 그 사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본문 7절에 그가 왔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우리말이 그렇잖아요. 우리말 우순이. 그런데 본래는 그가 왔다 증언하러 이렇게 되거든요. 그가 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은 증거하러 오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세례자 요한, 세례 요한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러 온 존재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그냥 증거하러만 온 존재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하러 온 궁극적 목적은 7절에 뭐라고 말하지요? 그가 증언하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로고스이신 예수임을 유대인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는 믿음의 중개자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자, 로고스 없이 말씀 없이 만물이 하나도 지어진 것이 없다라고 말했죠. 그렇죠? 근데 진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믿음의 중개자라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만 믿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의 믿음의 중개자라는 이 말은 그가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에 나타낸 유일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례 요한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1장 32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32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죠.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어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베풀라,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분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지자들은 메시아를 눈으로 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증거했는데 세례 요한은 유독히 마치 성화 봉송 주자가 많이 있지만 한 사람만 메인 스타디움 안에 들어와서 그 경기 장면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세례자 요한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실제로 그리스도를 눈으로 목격하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에서 이름이라는 이 단어를 딱 세 번만 사용했습니다. 이름이란 오노마라는 단어가 딱 세 번 나타나는데 한 번은 여기고 다른 한 번은 3장 1절이에요. 니고데모를 소개할 때 이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뭘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말했느냐 하면 바리새인이라는 종파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신분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8장 10절에 말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사회적인 신분을 소개하죠. 그렇죠. 이처럼 이름을 소개할 때 사회적인 신분을 소개할 때 이름을 사용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뭘 소개하지요? 사회적인 신분을 소개합니까? 사회적인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신분, 즉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세례요한은 지금까지 있어왔던 선지자들보다 매우 탁월한 존재이기에 주님께서 세례요한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은 사람에 불과했기에 오늘 본문 6절에 사람이 있으니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무리 그가 타고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영원 전부터 계셨던 예수님에 비하면 그는 수에 칠 가치가 없는 사람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지만 세례요한도 빛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될 존재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죠. 왜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여기다가 언급을 했느냐. 참 빛이신 예수님과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세례요한을 대조시키기 위함이죠.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한 존재인지. 많은 분들이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고 세례요한을 말하고 복음을 말할 때마다 세례요한을 언급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조차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지만 그러나 예수님 그분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신지를 부각시키기 위함이에요. 이런 원리는 어디에도 나타나는가 하면 히브리서 1장에도 나타나는데 히브리서 1장에 천사를 언급하지요. 왜 천사를 언급하지요? 그분의 탁월하심을 언급하기 위해서 천사를 대조해서 언급한 것입니다. 예수리스와 얼마나 탁월한 분이신지를 그분이 생명의 빛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원을 언급한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임을 나타내어서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그분께서 작정하고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낱낱이 다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므로 결국은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맞이하고 환영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요한복음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고 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의미들을 이런 내용들을 성경을 읽어나가는 근거와 단초로 열쇠로 삼지 않고 그냥 읽으시면 그냥 뭐 아주 간단한 예수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는 것밖에 여러분들에게 그 정도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잘 참고하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또 그분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신지를 왜 그분을 믿어야 되는지를 왜 그분을 생명의 빛이라고 말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분을 정말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깊이 이해하고 정말 진정한 생명을 받아 누리고 그 다음에 참된 빛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사도 요한의 귀한 복음서의 내용들을 함께 살폈습니다.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을 쓴 의도와 목적이 있으며 비유와 이미지의 단어를 사용할 때는 그것이 가르치는 바 실체가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겸손한 자세로 읽게 하시고 이 말씀에 담겨있는 그 비밀한 뜻들을 깊이 깨달아서 우리의 어줍잖은 지식으로 우리를 드러내고 자라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얼마나 못난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고 말씀의 어떠함 앞에 우리 자신이 순복되고 말씀에 참된 가르침 앞에 우리의 죄와 어둠이 드러나고 그분을 지속적으로 나타내시고 드러내심에도 불구하고 애써 그분을 거부하고 항거하고 빛을 거부하려고 하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하고 또 빛 대신 그분을 우리의 마음으로 맞아들일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